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할 텐데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수양과 수염소와 그 후계자들에 관한 이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1절은 이상을 본 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상을 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수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장 상반절까지는 수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수염소의 후계자들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15절부터 끝절 27절까지는 이상의 해석에 대해 쭉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이에요. 1절은 이상을 본 해로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벨사살 왕 원년이 대략 BC 555년경이니까 여기 이상을 본 해는 대략 BC 553년이나 552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상을 본 장소입니다.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의 손이라 라고 해서 이상을 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양과 수염소와 그 후계자들에 관한 이상이 3절부터 14절까지 되는데 먼저 수양에 대해서 보는데 수양은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그럼 여기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답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상징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자,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그 이상의 해석에서 이걸 해석해주고 있으니까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양이 상징하는 게 뭔가 했더니 메세와 바사의 왕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두 뿔은 뭘 상징할까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나온 바사가 메대보다 더 높아졌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죠? 에스라 1장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 고토로 돌릴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알았어요. 당연히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 얘기를 해갖고 감동이 안 돼. 왜? 그건 네 나라 얘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174년 전에 쓰인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다니엘이 저는 분명히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너는 나의 목자요. 나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174년 전에 바벨론을 점령할 걸 알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여줬을 때 놀래 안 놀래요? 당연히 놀래죠. 세 번째요.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메데바사가 서쪽, 북쪽, 남쪽을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서쪽은 바벨론이고요,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애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서쪽 바벨론과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을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그의 권세에서 구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4절 하반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럼 이건 메데바사에 뭘 상징하냐면요, 압도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4절 하반절.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거는요, 메데바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오만해졌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못 참죠. 그래서 누굴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메데바사를 처리하신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가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키셔서 메데바사를 처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염부에 대해서 봅니다.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 한번 읽어봐요. 이제 수염소에서 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수염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헬라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1절과 11장 3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8장 21절을 보면은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요, 수염소가 어디서 왔네? 서쪽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8장 5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라고 돼 있어요. 수염소가요, 지중해 서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 서쪽이면 어딜까요? 유럽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속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대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특출한 뿔인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예리한 두 눈에 의해서 구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그 염소가 수양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쳐서 두 뿔을 꺾고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바사를 정복하고 그것을 멸망시키셨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염소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스스로 거만해졌음을 상징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그 큰 뿔이 꺾였습니다. 그럼 뭘 상징할까요? 즉 헬라의 큰 뿔인 알렉산더 대제가 권세를 갖고 강성해지자 곧 죽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수염소의 후계자들에서 봅니다. 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번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뿔 넷이 뭡니까? 뿔 넷은 알렉산더의 내장군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 6절에 무엇과 무엇에 일치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7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뿔 넷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고 그리고 7장 6절에 내 날개와 내 머리에 일치하는 겁니다. 카산더, 리치마쿠스, 프톨레미, 셀리우큐스가 그의 제국 사방에서 일어나서 각각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나라를 형성하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근데 사람의 관점에 의하면은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들이 형성한 네 개의 제국으로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들 네 제국이 병합됩니다. 그래서 두 제국을 만드는데 남방 하나, 북방의 하나로 형성됐습니다. 남방은 이집트를 말하고 북방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굴 말씀하냐면 뭘 상징하냐면은 BC 175년에서 164년에 시리아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세부적으로 또 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졌다고 말씀합니다. 저 영화로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채비라는 단어입니다. 채비.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에요. 저 영화로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매우 확장이 갔었던 상황입니다. 남쪽은 이집트고요. 동쪽은 시리아고요. 영어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그 작은 뿔은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이 하늘 군대의 별들은 뭘 상징할까요? 성도들입니다. 자,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인 거 여러분 보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7절을 봤더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하늘별을 사단을 따르던 악한 영들이라고 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이 하늘별들은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은 뱀이 먹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음식이 뭐죠? 흙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늘에 속할 때 반드시 끌어내리려고 역사합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군대와 별들은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그가 능력이 커져서 하늘 군대와 별들로 상징돼 누구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그는 뭘 예표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래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세 번째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습니다.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분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아주 제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서를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들에서 역시 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실질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까웠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종말을 정말 느끼고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편안하게 삽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있죠, 인터넷 있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단이 다 세상이 다 덮쳐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딱 이제 올라서게 되면은요 엄청난 환란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휴고의 의미 중에 우리의 누림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사내아이가 돼서 먼저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하신 분이 자기 피조물과 싸워요. 노노노.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극도로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고 엄청난 고문과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 떨어져요. 왜요? 예수를 부인하거든요. 표를 받거든요. 짐승에게 경배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가 뭐냐?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도록 군대가 그에게 부침받았습니다. 여의 군대는 어느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적용해보죠. 우리도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제사가 사단에게 넘어간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하나님이 혐오한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배 목숨 거래. 우리 성도들이 매번 그냥 여기 수만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한 영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전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배만큼은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건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린 제사 그에게 넘겨받았듯이 우리 예배도 사망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연락하지 않았다가 원문대로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예배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수욕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려고 수많은 연단을 주셨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켰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간음과 돼지들로 그것을 더럽혔던 겁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음이 행해졌고요. 막 예배에 돼지들을 갖고 왔던 거예요. 이러고 막 성전을 더럽혔던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역사적인 문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백성의 반역, 즉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진리를 땅에 던졌던 겁니다. 이건 뭐가 없었다는 걸 뜻하냐면요, 의나 공평이 전혀 없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왜 이 세상을 덮을까요? 진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요, 그가 일어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새에 능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 뻔뻔하며라는 단어 시부려려 아지라는 단어, 거친, 흉포한, 험상궂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속임수라는 이 단어 시부려로 희다라는 단어인데 수수께끼, 알기 어려운 말이나 문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능하며라는 뜻은 그 시부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인데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23절은요, 그가 이제 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일어날 건데 그 얼굴이 험상궂은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 괴물에 능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어떠냐면요, 많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할 거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책량에 아주 능란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그의 권세가 강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한데요, 강하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한 방식으로 파괴할 것이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적그리스도 예편지를 하면 아시겠어요? 똑같은 일이 그들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요,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서게 됩니다. 25절 하반절 크게 한번 씁니다. 시작.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는 서서 만왕의 왕, 즉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겁니다. 이 모든 항목들에서 역시 그가 뭘 예표하는지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6절. 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영이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그가 거룩한 땅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날들이 2300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규약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 조금 전에 13절 14절에 말했던 이 2300 그 주야의 그 이것은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땅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한 날들을 살펴봤더니요, 이거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BC 171년경부터 BC 165년 12월 25일까지 정확하게 23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의 영웅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패배시킨 후에 성소를 성격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 영웅 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패배시킨 다음에 성소를 정격하고 제사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 BC 165년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다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언된 것이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거의 똑같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수양과 수염소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이상을 다 봤어요. 오늘 앞으로 이제 종말에 관한 그리고 영혼에 관한 것까지 다 예언했는데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긴장감이 더 살아날 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들 세 명이 전장에 나갔잖아요. 그럼 다윗은 몇 살이에요? 최고로 많이 치면 15살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봐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분별에서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한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5절을 보면은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을 들은 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분별력을 우리가 알죠.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엘리압은 뭐가 화나냐면요 16장에 왕의 기름부음을 받지 못한 게 화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압은 자기가 기름 받을 줄 알고 딱 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러네 하나님께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또 없냐고. 사무엘도 놀랬겠죠.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는. 근데 시편 78편을 보면은 양 위에서 다윗의 택하다니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제가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 때 그 시험도 그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걸 시험이 들었는데 그 시험 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 99%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사의 욕을 합니다. 목사의 허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떨어지면은요 자기의 감정이 거기에 또 이입이 돼. 그리고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종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니까요. 그 영생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하는 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반역한 거랑 똑같은 것이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너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고 가. 버려버려요. 그럼 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토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연결해서 합니다. 다윗은 엘리압에게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 봤으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해서 쭉 나오는 게 4절 같은 데 보면은 하여튼 뭐 쭉 너무나 사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렸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요 여기 6절부터 봐봐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시기심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저런 하나님의 안배였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있다고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사람을 상대해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여기다 왜 둔지 아세요? 나를 온전히 순수하게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우린 바로 실족합니다. 근데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굴 속에 뒤를 보러 왔는데 근데 탁 옷을 벤데 그 옷을 벤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몇 가지가 뭐냐면은요 지금 엘리압 형의 말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분나는 게 아니라 16장에 자기가 왕으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왜 하는지를 그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험담의 악령을 추방해야 됩니다. 분열의 영을 묶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짓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혼대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킬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각자가 자기의 은사대로 잘 일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역사되게 해달라고. 험담하는 영들, 분열의 영들, 어둠의 영들 지난 3주 동안 신명기 12장, 13장,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축돼서 보호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기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